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쫓아와가지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레아를 황급하게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혼자서 이제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테네로 백길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이 혼자서 간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놨을까?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양육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이제 혼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하는데 고대 아테네는 뭐 굉장히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것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고 또 주전 5세기, 4세기에는 소크라테스에서 이어지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에게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고대 히랍 철학의 헬라 철학의 아주 본산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서 사실은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죠, 성경에.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세기에 바울이 방문했던 아덴의 모습을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1세기에 어떤 도시에 비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콧대가 높은 동네죠. 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들, 특정 지역들하고도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아테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광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울은 1절에 보면, 1절이 아니죠. 16절이죠. 오늘의 첫 구절인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는 특성은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과 제단, 신들의 조각상들이 즐비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에 어떤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들을 만나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학문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이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상, 뭔가 새로운 학문이 아니면 별로 시큰둥해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 교만뿐만 아니라 지적 관심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지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같이 간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몇 달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버클리 대학 앞에 점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뭐 카드점, 손금점, 뭐 점성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모습인 거죠. 현대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미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현혹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문이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복음을 경멸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티 기독교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한, 아주 복음을 경멸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아덴에서는 바울이 열매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여러분이 33절, 4절에서 보듯이 몇 사람이 믿었어요? 몇 사람이?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지금 우리 광주죠. 우상이 가득한 거, 또 종교심 많은 거, 또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겠죠. 뭐, 남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열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상에 잠긴 도시라는 설교 제목을 썼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16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기서 제가 가져온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세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도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헬라어 문헌들, 다른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들에도 이 단어는 나오질 않는 단어라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누가가 쓰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 앞에 카타라고 하는 그 접두사를 썼는데 카타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밑에, 아래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아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본 것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 아래에 있는 도시. 우상,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에 잠겨버리듯이 우상에 잠겨버린 도시를 그는 본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아테네에 혼자서 들어갔잖아요. 혼자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좀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 가도의 아주 즐비한 그 석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우상의 숲으로 들어왔구나 우상의 숲속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 와 뭐 사진 찍기 바쁘겠죠. 막 석상들 앞에서 막 사진 찍겠죠. 근데 그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멋지고 화려하고 지적인 유산을 뽐내는 아테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잠긴 도시를 봤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이 여기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죠. 또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보니 그랬죠. 그리고 또 23절에도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런 본다는 말이 나오죠. 본다는 말을 쓰는데 일상적으로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본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좀 특별한 단어를 누가는 쓰고 있어요. 이 특별한 단어는 떼오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떼오레오. 떼오레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영어 theory. 이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면서 생각하면서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뭔가를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런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거는 깊게 봤어요. 그 밑바닥을 본 거예요. 그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이 즐비한 거예요. 우상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들이 있고 화려하고 멋지고 학문의 중심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아테네에 있지만 그가 뚫어지게 보고 깊이 보고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이 즐비한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특별한 단어들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게 처음에 바울이 본 것이에요. 바울이 본 거는 우상에 잠긴 도시를 봤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느낀 것이에요. 바울이 뭐를 느꼈는지를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실라죠.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약간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바울의 느낀 거예요. 바울이 느낀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 이 단어도 누가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격분했다는 이 말은 신약성경에 별로 안 쓰이는 단어인데 얘가 제가 옛날에 그 히브리서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얘기할 때 격려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도발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긁어가지고 일으켜내는 거예요. 뭔가를 분노를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는 사랑과 선행을 막 나는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지. 살게 굴어서 막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도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 단어를. 근데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 어근이. 근데 마음에 격분한 거는 도발을 당했다고. 어떤 자기가 본 것에 의해서 이 안에서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나 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걸 봤을 때 느끼셨던 그 감정을 바울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느낀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상에 잠긴 도시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향해 느끼셨던 감정을 느꼈다고 누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17절에 보면 언제나처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는 장터로 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터로 갔어요. 근데 이 장터, 마켓이죠. 시장이에요.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도시의 문화, 예술, 뭐 정부, 기타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대면이 가능한 기술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일이 있으면 아고라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 우상에 잠겨있는 도시의 중심부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혹은 유대교의 호의를 보이는 이방인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우상에 잠겨있는 이 도시의 중심부로, 심장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그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이 변론했다는 말은 다이얼로그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 단어의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비록 사형을 언도받고 죽기는 했으나 사약을 받고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큰 도시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그 대화법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그 시대에 여전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그들이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인데 바울은 복음을 그냥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평정심을 갖게 되고 내가 좀 위로를 받게 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잠겨있는 도시, 우상에 잠겨서 그들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철학 모든 영역에 우상이 스며들어 있는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광주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으면 나라가 좋아지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무슨 희망을 걸어요? 다 사람이고 다 죄인인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장로라고 해도 죄인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처럼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바울은 복음으로 그 우상에 잠긴 도시의 그 우상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고, 아테네의 문화와 정치와 학문과 사상과 예술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한 뿐이었습니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테네의 심장부인 아고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아붓는 아테네 사람들이요. 진정한 것, 영원한 실체를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복음의 이런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로 우리 수양회에서 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고치는 방식입니까? 세상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러나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아고라에서 논쟁을 한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두 철학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철학 역사에서는 에피큐로스,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철학이 그 당시에 대결,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결하는 두 개의 철학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에피크로스라고 우리 말로 돼 있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의 청중들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당시 그 철학자들 기본적인 태도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 제가 늘 이런 생각. 저는 안 똑똑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저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똑똑한 건 죄가 아니죠.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똑똑하신 분들. 똑똑한 게 죄입니까? 근데 자기가 똑똑한 걸 너무 알면 문제가 돼요. 자기가 똑똑한 걸 너무 알면 문제가 돼요.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안 다가 오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씨를 이렇게 좀 새라고 그러는 거는 별로 칭찬은 아니잖아요. 새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게 새인데 새가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씨를 주워 먹잖아요. 그 여기 가서 씨 주워 먹고 저기 가서 주워 먹고 무슨 호박씨인지 수박씨인지 알 거 없이 다 이거저거 주워 먹는 새. 그거를 딱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남의 아이디어들을 막 갖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욕적인 언사죠,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얄팍한 이류 지식의 쪼가리들을 가지고 잘난 척 허세를 부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한 말은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고라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또 이런 말을 했죠. 19절에 18절에 18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계속 변론을 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자, 이 사람이 이 전하는 말의 이 사상이 괜찮은 건지, 건전한 건지, 아테네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고라가 내려다 보이는 아테네의 북서쪽에, 북서쪽인가? 어디서 썼는데 제가? 어디, 아, 북서쪽이에요. 북서쪽에, 바위 언덕인데, 그 지명을 가리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렇게도 쓰였어요. 아테네의 철학적인, 도덕적인 사상들을 판결하는 법정이 거기서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니 광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고라에서 하면 안 돼요? 글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법정에 가서 네 사상이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우리가 판결을 내릴 테니 네 사상을 변론해봐. 이렇게 해서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는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법정 증언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는 사실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증언의 형식을 띠면서,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수사학적인 규칙들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전한 내용은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고대 수사학의 규칙에 따라서 구성된 변증적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받고, 네 사상은 신성모독이고 젊은 사람들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사약을 받게 된 것, 그 결정을 한 것도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을 했을 때 그것이 괜찮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지만, 해롭다고 여겼으면 그들은 바울의 사상을 거절했을, 복음을 거절했을 것이고, 바울을 죽이지는 못했겠죠.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니까 추방을 했겠죠. 이제 그런 일을 바울은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지를 보면, 22절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건 칭찬인지 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한편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갔으니까요. 종교심이 많다고, 그가 사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그러니까 신들을 봤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면 신이 너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이름을 붙이려는데 뭐 붙이기가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제단을 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전체 설교에서. 첫째,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4절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니네가 신전을 화려하게 줘서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지어 25절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게 하나님과 우상들의 차이죠. 하나님과 거짓신들의 차이죠. 거짓신들은 더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야, 돈 좀 더 갖고 와. 또 집 좀 큰 집을 좀 져줘. 신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거짓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도리어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제공하시고 너희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거짓신들은 나한테 잘하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잘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바울이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는데, 이게 한 혈통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조금 엄중해지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이게 그들의 종교심에서 나타난 일들이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어 찾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진짜 신이 있는지 더듬어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의 지식인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아레오바고에 있는 이 관리들, 철학자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인용하면 알만한 두 사람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크레타의 시인, 주전 6세기에 살았던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에게 바친 찬미가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신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스토아 철학자로서 길리기아 출신, 길리기아 바울의 출신지죠. 길리기아 출신의 시인인 아라투스가 3세기에 한 말, 주전 3세기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인용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건 당연히 아니죠.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레오바고에 있는 관원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아는데? 그리고 아마 귀를 더 기울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논리적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논리적인 결론은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 앞에 한 말을 한번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신전에다가 가도, 너희가 금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 결론은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자가 정해져 있다, 너희를 심판하실 분이 정해졌다. 세 개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게 이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셔서 회개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알지 못하던 시대, 무지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더 이상 무지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책임을 가지는 존재들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폴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무지의 시대는 끝났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은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인내의 때는 이제 끝났다. 그들의 무지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통해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예배 안에 계속 머물고 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더 이상 무지의 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독단적인 죄가 될 것이다. 바울의 설교를 아레오바고에 있는 이 청중들은 청중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청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관리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바울의 말을 판단, 바울의 말과 사상을 판단하겠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할 거는 내 말과 내 사상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 뭐 거절과 받아들임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자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셨어. 그리고 그날 누가 심판할지도 정하셨어. 그는 누군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심판날에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한 증거를 주셨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 그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증거야. 결국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변론한 설교한 이 내용 전체는 그가 시장에서 날마다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던 것 뭐예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고 말하죠. 죽은 자의 예수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시큰둥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여전히 조롱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자 34절에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믿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미미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우상 곧 거짓신들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의 청중들은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아니요. 둘 다 잘 맞아요.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도덕주의적이고 도덕적 절대자의 존재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선하고 덕스럽고 고귀하고 특별히 이게 중요한데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용기 있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고통과 슬픔, 삶의 난제들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직한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봤고 신의 존재가 믿질 않았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을 그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는 행복과 즐거움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크로스 철학의 특징은 우연함,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뭐 논리 정연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연함, 재수 좋은 거 이런 거죠. 도피, 쾌락의 향유를 강조하는 것이 에피크로스 철학이었고 스토아는 숙명론, 복종, 고통,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도덕적인 절대자를 믿었지만 그 신은 어떤 신이었겠어요? 냉담하고 냉정한 신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견뎌봐. 견뎌야 되는 거야. 견뎌 그냥. 그것도 못해? 이런 신이죠. 에피큐로스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죠. 근데 원하는 대로 살기는 하는데 막 즐기는데 공허하고 외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상과 철학의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간으로는 그냥 결국은 그것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종속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청중이 이런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인격적인 창조주와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의 소생이라 한 말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너희가 필요한 분은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다양한 우상의 정체, 거짓 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은 아마 이 지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말할 때 자기가 아테네에서 경험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복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몇 사람이 믿은 것이죠. 34절에 말한. 복음은 이런 미미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고대 철학과 사상,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아테네의 심장부에 아레오바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보죠. 우리는 아덴처럼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 석상들이 많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진영, 내가 속해 있는 정치적인 입장, 이데올로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죠. 왜? 정치적인 입장이 복음을 대신하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우상이죠. 명성.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 자유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명성, 부, 권력, 성, 음식, 술, 부모, 배우자, 자녀, 손녀.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 일, 오락, 텔레비전, 유튜브, 심지어 교회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우상일 수 있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 우상에 잠긴 도시입니다. 아덴만큼이나. 바울은 우상에 잠긴 아덴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상에 잠겼던 말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참 좋다고 느끼며 행복과 즐거움의 우상을 섬기는 에피크로스의 추종자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강함의 우상을 섬기는 나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하는 스토아의 추종자들은 아닙니까?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일을 하나요? 복음은 힘이 있나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많은 우상의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믿는 복음은 힘이 있나요? 복음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나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바울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놀랍게 지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상에 잠긴 도시에서. 이는 우리가 바울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순서다. 그는 보았고, 그는 느꼈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모두 그의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충성과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엉뚱한 우상들에게 그 헌신과 애정과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가득한 우상의 존재들, 이 도시가 우상에 잠긴 도시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마음의 격분함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보고 느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약간 길어지는 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할게요. 2분, 3분. 격분한 사람이 이렇게 격분했다는 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격분하면 온화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 이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느끼시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격분을 했는데 너무나 온화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보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서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례하지 않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이렇게 무례해도 돼?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몰라.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보고 있어. 근데 십자가에서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왜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악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퍼부을 정도로 남김없이 퍼부을 정도로 완전하고 가차없이 절대적으로 그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퍼부으시고 남김없이 퍼부으실 정도로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가차없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또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기 쉽고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누군가에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안에 아까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격분할지라도 우리는 온화하게, 부드럽게, 정중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